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3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는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실망시켜드렸죠. 참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 복음 찬양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가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가 의지하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비록 어떤 때는 절름발이고요. 어떤 때는 좀 게으름도 피고요. 낮잠도 자고 그런 신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도 우리 곁을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우리를 못 본 척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시며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늘 굳세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정과 교회는 모두 완전한 곳이 못 되지요. 이 세상이 누가 완전하겠어요? 교회가 완전합니까? 사람들이 완전합니까? 가정이 완전해. 하나도 없다고요. 완전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굳게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굳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지만 죄는 우리를 성경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이죠. 4절로 가보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입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믿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것들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그 첫 번째 편지 가운데서 살펴본 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2가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게 몇 장이었더라? 아마 5장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22가지 명령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켜야 할 것, 그것은 십계명 외에 22가지 명령이 신약 성경에 보면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이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확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행하며 앞으로도 계속 행하리라는 확신과 함께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간증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간증을 유지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목회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힘들고 슬프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내용에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예? 행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행하기를 원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남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판단해야 할 것을 말하는 바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은혜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가운데서만이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가슴으로 안을 수가 있는 것이죠. 6절로 가보실까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너희를 명하노니. 바울은 매우 그 표현할 때 아주 그 직설적인 표현을 꽤나 많이 이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보면 신자는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규모 없이 살아갑니까?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 좋지 않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아, 좀 더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정돈되고 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데 바울은 직설법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규모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술집에 들어가서 술 취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 그러므로 그렇게 들어가서 한 잔 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건가요?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방법을 쫓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들어서 안다고요. 들어서요. 제가 뭐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규모 있게 행동해야 된다고요. 자리도 말이죠. 이렇게 좀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3장 7절 한 절 더 보고 우리 찬양 함께 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우리 말에 보면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져 있고 좋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그걸 그냥 일반적인 가치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어떤 그 뭐 수준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실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이 표현이 참 의의 있는 표현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류를 이루고 있는가 한번 비춰보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이제 찬송 전까지 7절까지 봤잖아요. 이런 면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규모도 있어야 되고 법칙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8절부터 나누게 될 내용은 성도는 자기 일에 있어서 강건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행동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올바로 관계를 가지면 맺으면 맺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고 훈계하며 독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자기도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북녘땅에 계시고 또 조선족 그 동포사회에서 극동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 목사로서 이제 힘든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목사니까 이 십자가 져야지, 목사가 아니면 이런 십자가 누가 질 수 있나, 이게 목사니까 져야, 그러면서 또 위로를 받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하게 있을 때, 강건하게 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취해야 되고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가를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고 조금 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행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참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성도들의 일에 대해서 고찰하게 될 것인데 그건 역시 실천적인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8절로 가보시죠.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공짜로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먹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할 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생활비를 줘야 된다, 이런 말들을 바울이 힘있게 했던 것이죠. 바울의 생활 방식은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게 바울의 삶의 태도였었고요. 전도 사역자로서의 삶의 자세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경제적인 부담감을 철저하게 지우지 아니하려 했던 것이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특별히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적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숙박 장소가 예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뭐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누가 헌금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도 없었다고요. 바울이 처음 전도 사역을 할 때 그에게는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그를 위한 사랑의 헌금이 모급되지 않았다고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들어갈 때 경비에 대해서 매우 아마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는 이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울 때 자기가 천막을 만들어 자금을 직접 조달하게 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난 후 이제 그곳을 또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 방문했을 때는 그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그것을 직접 갖고 갔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 중요한 진리가 바울을 광신자로 만들거나 또는 그에게 돈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취하게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대마다 어떤 광적인 신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1세기에도 그리스도의 재림만을 기다리던 아주 급진적 재림론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가정과 재산을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채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그게 광신자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저들이 광신자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간 그 이유에 대해서인데요.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지붕 위에 있는 사람보다 공중으로 먼저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보다 공중으로 들어올리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지붕에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간다. 아니 그러려면 왜 지붕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러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신옷을 입느냐 도대체? 신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각자 맞는 어떤 입을 옷을 주실 거다 그런 걸 생각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일단 신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인 줄 알고 그들에게 적당하게 맞는 옷을 주신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게 돼요.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들이 돈을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주께서 곧 오시리라고 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 여러분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는 희귀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992년이죠. 10월 28일 그때 종말 이루어진다고 다미선 교회. 아이고 저 그때 부목사 할 텐데 그 교회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 한 성도가 그래가지고 그 양반 설득이 돼야 말이죠. 그 양반 그래 10월 28일 날 그 신옷 입고 그 사람들 모이는데 갔다니까요. 갔는데 그때 뭐 재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한참 있다가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왜 나오셨냐가 아니라 좀 의아하게 이렇게 말. 그러면서도 또 불쌍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유 그때 신작 좀 우리 말 좀 듣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랬더니 또 시침이 딱 되면서 하는 말이 조금 미뤄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오시긴 오시는데 미뤄져. 아이고 참 답답해서 그런 말은 누구는 못해요. 너무 그 궁색한 말들 하면서 그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그거 건강하지 못합니다. 참 그런 일이 참 있었어요. 뭐 20세기에도 있었고 19세기에도 있었고 참 있었다고요. 그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뭐 그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 보면 그 형반들도 뭐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옷 입고 그 형반들은 뭐 지붕에 올라가거나 산꼭대기로 간 건 아니고 벌판으로 나갔어요. 왜 벌판으로 나갔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가야 잘 보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벌판에 다 신옷 입고 서 있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잘 보이게끔 서야만 되는 주님이라면 그분이 주님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 그 참 똑똑한 사람들이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딴 것 하지 말고요. 돈 바꾸지 말고 신옷 입지 말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에 충실하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충실하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에게만 여러분들이 애쓰시면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시는 건 주님이 거두세요. 주님이 부르세요. 아예 신옷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믿었구나. 신옷 입었구나. 올라와. 그래 너 신옷 안 입었지. 넌 아니야. 너 신옷 입었니? 올라와라. 이분이 주님이시라면 이게 뭔 이게 사기 아니에요. 사기. 왜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 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재림이 있는데 재림을 분명하게 민다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해라.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대산일과 후서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